네, 기도하고 그러면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님 성경 공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그 무슨 학원에서 학원 강사 같은 느낌이. 제가 칠판도 막 놓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제 시간에 할 거는 우리 믿음의 위치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많이 이미 다 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또 같이 리뷰를 하고 그래서 모두 다한영 안에서 하나의 진리 위에서 같이 설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펀더멘탈 인디펜던트 백티스트. 네네. 아니요, 네, 지금 말씀이.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본주의는 뭐고 독립은 뭐고 침례는 뭐고 근데 왜 우리를 굳이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불러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남들이 그렇게 불러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더 깊이 들어가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좀 개론적인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할 텐데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대해서 물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할 거고 예수의 처녀 탄생 혹은 예수의 신성,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물론 조금씩 조금씩 언급은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저희가 할 것은 일단은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침례교회라는 것이 그냥 침례를 주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집사하고 목사님밖에 없어. 그 이외에 할 얘기가 참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면, 와봐, 일단.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뭐, 신학을 더 공부하거나 막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아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같이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오늘 하루로 다 끝나는 거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오늘 되는 데까지 하고, 또 이어지는 곳에 또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조금 들어가기 전에, 아마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여기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보셨던 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인문 쪽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인문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의 흐름들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데 성경적으로 그냥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쪽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조그맣게 써도 죄송합니다. 근본주의고 여기를 신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작은데?
네? 저요? 이게 참 이게 안 좋아요. 소리가.
네, 됐어요?
네.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근본주의 혹은 보수적인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복음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정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크게는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게 지금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정치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정치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이쪽에 끝에 있는 사람을 극보수라고 얘기하죠. 극보수. 극보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극보수, 그러면 요 중간쯤에 있는, 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주의 사람들이겠죠, 보수주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온건한 보수주의, 중도보수. 중도보수라는 말이 한국에서 쓰죠, 중도보수. 중도진보.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진보. 이쪽에 있으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좌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인 근거로 보는 이러한 잣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대충의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 잣대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와 신정통 자유주의가 어떻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공부를 좀 할 겁니다. 따로 조금씩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더 펀더멘탈하고 보수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자유주의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나누느냐? 성경에 대한 근거가 제일 큰 겁니다. 성경을 어떤 식으로 믿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근본으로 갈 수 있고 보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자유주의 쪽으로 갈 수가 있죠. 한데 기본적으로 이 전체가 한 묶음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근본주의라고 해도요.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갖고 자유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쉬운 얘기로 옛날에 50년대 가요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CCM보다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50년대 팝송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예, 순수하고 좀 정직한데 지금의 CCM, 지금 크리스찬 뮤직을 보면 거의 락앤롤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자유주의 쪽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이건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엔트로피라는 게 뭔가 하면 열역학입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열역학 법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물건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분해되어 나가는 거죠. 자유롭게 돼서 형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뭘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가만히 놔서 수만 년을 이걸 놔두면은 그냥 모래가 돼버리겠죠. 다 분해가 돼갖고. 하지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떤 형태로 계속 뭔가를 뭉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좀 힘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그냥 놔두면 우리는 항상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약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근본주의, 신복음주의는 나중에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게 침례교회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로 따졌을 때는 여기가 고신 쪽이 이쪽이고요. 고신. 여기가 합동 쪽이 이쪽이고요. 이쪽이 통합 쪽이 이쪽이고요. 이쪽이 기장 쪽이 이쪽입니다. 기독교 장로. 이게 지금 그 장로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근본과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요. 요즘에는 기장 쪽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자유주의 쪽 이외에 또 후기 자유주의도 있어요. 자유주의도 이제 모자라요. 그래서 더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그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페미니즘이 적용된 신학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후기 쪽에 속합니다. 후기. 그래서 후기 자유주의 쪽을 갑니다. 이렇게. 저희도 독립침례교회가 여기 있죠. 독립침례교회가 여기 있고 이쪽에 있고요. 이쪽은 보통 남침례교회가 여기입니다. 남침례. 그리고 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거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침례교회가 많이 이쪽으로 가 있죠. 침례교회로 따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쭉 놔두면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각 디노미네이션별로 장로교, 감리교 뭐 이렇게 하고 침례교 이렇게 놓고 여기서 근본적 극보수, 보수, 중도 보수, 중도 진보, 그 다음에 진보 이렇게 놓으면은 이 표를 그려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의 그러니까 남침례 정도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보통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 여기를 안 믿냐? 안 믿어요. 그래서 신정통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깊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철학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철학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많이 믿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성경이 내 것이 됐었을 때 그 내가 반응했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무슨 얘기 하시겠나요? 그냥 읽었을 때는 내가 이거 아무 감흥이 없이 그냥 읽으면 소설책인 거고 내 것이 됐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겉으로는 여기 이제 칼바르트 같은 사람이 이제 신정통주의의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얘기했었을 때 보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내면으로 쓴 글이나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죠 사실은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런데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아우르는 곳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여기가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라고 영어로는 펜티코스탈이라고 합니다. 펜티코스탈은 알죠? 오순절. 오순절 시기가 일어났었던 사도행전 2장. 그 부분에 펜티코스탈이라고 하는 은사주의가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교파를 또 혹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은사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신복음까지는 상당히 복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복음이 그래도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언과 병고침과 비전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은사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로교회가 방언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왜냐하면 은사주의와 펜티코스탈 철치와 프레스비테리안 그 장로교회 철치는 사실은 좀 다르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 사람들이 방언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사주의 교회는 따로 있어요. 펜티코스탈. 그래서 미국 애들한테 물어볼 때 너 어떤 교회니?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난 은사주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디나미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나는 장로교회인데 사실 방언을 하고 있어. 이거 그러면 애들 미국 애들 그래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은사주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쪽은요 완전히 이제 무당에 가깝습니다. 유니언 신학대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한신대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자유주의입니다. 거의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그림을 일단은 한번 보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어느 정도에 있느냐 위치로 봤었을 때 믿음적인 면에서는 이쪽에 있어요. 저는요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극보수와 극단주의라 그래요. 극단주의. 극단주의는 근본주의에서의 믿음을 더 좁게 지금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게 꼭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극단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주의 중에 한 부류 중에 하나가 그래서 러크마니즘이 이쪽에 들어가요. 러크마니. 나중에 러크마는 누구인지 또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러니까 극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거에서 러크마니즘으로 러크마니 믿는 극단주의도 있고요. 그리고 뭐 Baptist Bridal이라고 그 침례주의만이 정통적인 교회고 침례교회 이외에는 또 구원이 없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여튼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저는 여기에 건전한 근본주의가 되길 저는 굉장히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전한 독립침례교회, 건전한 교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행사, 우리가 믿는 바를 정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신앙 고백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새로 만든 웹페이지를 보셔도 거기에 이제 원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표방하는,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거는 건전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행사하고 있느냐, 그거는 뭐 한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뭐가 그럼 다른 거냐. 그런데 이제, 이게 있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대충은 그림이 이제 그려줍니까? 큰 그림이 그려주세요.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교회를 보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럼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이 네 가지의 큰 구분을 했을 때, 그럼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뭘로 우리가, 잣대를 정하느냐. 잣대를 정하는 거에서 이제 저희는 성경을 내놓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교회는 안 그러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감독과 집사 직분밖에 없다. 왜? 그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는 퍼스펙티브가 이 부분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그 부분이 성경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요. 그러면 그게 정말 믿음에 중요한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하죠. 그럼 그 부분을 일단은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침례교회라는 이제 인트로덕션이었었고요. 침례교회에서 우리는 Baptist입니다. Baptist. 예, S를 그냥 붙일게요. 외국 애들이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걸로 이제 B로 시작하는 뭐 A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앞자를 쭉 따갖고 한 단어를 만들어서 외우기 쉽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영어가 아주 좋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B로 시작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걸 보시면 유인물을 보시면
해놓고 거의 아무것도 안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럼 B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봤을 때 이겁니다. 소음자로 여기다 펴시죠. 이걸 그냥 영어로 적으시고. 비블리컬 어소리티라고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B로 시작한 부분에서 비블리컬 어소리티, 성경의 권위, 권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랩티스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일단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워낙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395장입니다. 한영대요.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합니다. 아멘. 자, 요 그냥 손가락으로 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니까 손가락으로 껴놓으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아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실적인 해석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굉장히 그 핵심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디모데 후서로 갔었을 때 3장 16절에 다시 아까 손가락 껴놓으신 대로 다시 갔을 때 하나님의 영감, 그렇죠? Inspiration, inspired 됐다라는 말로 있습니다. 보면 16절 영어로 보시면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래서 inspi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교리와 책망 이렇게 나오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그래서 교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리라는 단어는요. 근데 이제 개역성경에서 아실지 모르지만 이거를 교훈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교훈과 교리는 뭐 굉장히 다른 단어죠. 교훈은 그냥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근데 교리는 닥친이라는 것은 티칭입니다. 티칭,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성경의 내용들을 바로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닥트린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바로 성경을 알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죠. 바로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한. 그래서 교훈이 아니고 분명히 교리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여기서 biblical authority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고 절대 권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ul, 그 다음에 Final Authority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Soul하고 Final Authority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영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유일하고, 소리라는 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유일하고, 최후의, 그죠?
그 다음에 최후 혹은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최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뭐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언하든 간에 선언하고 상관없어요. 그 선언보다 성경의 오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법령 같은 거 교회에서 정했던 법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당연히 성경이 final soul authority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라도 옳은 그런 어떤 크리드가 뭔가 하면 신조, 신경, 사도신경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의 authority에 비교할 게 못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오라 보여도 그건 아니다. 믿음의 고백조차도 성경의 권위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의 권위가 있다. 성경의 권위에서요. 아까 얘기했었던 inspired라는 inspiration이라는 단어 inspi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영감이잖아요. 영감인데 요거는 다른 말로 해서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이게 breathed 된 거예요. God breathed.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넣으셔서 생명을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inspiration의 뜻입니다. 성경적인 뜻의 inspiration의 뜻이에요. 영감의 뜻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확하게. 그게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성경이 약 기원전 1500년 전서부터 95년까지 한 100년 정도까지 1600년 동안 대략 한 40명의 기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그 안에가 일치하며 기적적으로 그건 정말 기적이죠. 그렇게 이 성경이 지어졌죠. 그렇죠? 이 지어졌을 때 그 이외의 성경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이제 그 66권 이외에 다른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inspiration이라는 걸 쓸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지금 요즘 세대에서의 영감을 생각하면 아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하고 영감을 받아서 시를 짓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영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영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영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뷰가 있습니다. 그거 아셨나요? 영감에 대해서, inspiration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뷰가 있어요. 그게 아까 이 네 개로 나눴었던 그거와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믿는 거는요. 이거 인터넷에서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잘못된 정보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믿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축자라는 단어, 축자 영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축자 보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축자 해석을 믿고요. 그 다음에 축자 번역이 좀 더, 이건 조금 익스텐디드 된 생각인데요. 축자 번역이 필요하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이게 축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시나요? 축호방문. 축호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각각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똑똑똑 두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축호 방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자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잠깐 봤을 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축자입니다. 축.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축자라는 거는 영어로는요. 이게 왜냐면 잘못 해석이 될까 봐 그래요. 영어로 mechanical inspiration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쪽에서 저희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계적인 영감. 근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학들이 여기서 미국에서 이렇게 팬 것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단어 단어를. 플래너리 버벌 인스퍼레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저희가 믿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플래너리 버벌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플래너리라는 건 뭔가 하면요. 단어 단어, 각 단어 단어 라는 것이고요. 버벌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이것도 역시 전체적인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단어에 영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단어 단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감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말로만 저거만 드릴까요? 저거만 드릴게요. 혹시 그냥 뭐 이건 꼭 모르셔도 되는 거니까. Illumination 영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에 영감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감이 있다. 그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지나간만 가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도 사람이 영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지금도 사람이. 그거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다이나믹 혹은 파셜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분 영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분 영감.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경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영감으로 쓰여져 있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아니고. 이제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이 영감을 받은 것이고 어떤 부분이 영감 안 받은 것. 이렇게 실제로 가르쳐요. 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배웠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데 이거를 문제는 뭔가 하면 어디까지 영감 받은 거고 어디까지가 영감을 안 받은 건지를 누가 결정해요?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주면서 어디까지가 영감이고 어디까지가 영감을 안 받은 것인지 골라주세요. 그럼 못 골라줘. 아무도. 근데 그런 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정통, 네오 오르토독스라고 얘기하는 요 세 번째 동글뱅이에 있었던 신정통, 신정통 인스퍼레이션 영감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경이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요. 완전하지 않다. 오류를 가지고 있고 문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진리가 된다. 하는 게 이제 신정통주의의 그런 뷰입니다. 그리고 뭐 Natural Inspiration이라는 것도 있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개념. 개념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요즘 세상은 다 이거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험한 사항 생각 중에 하나인데 개념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컨셉트. 어떤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생각을 준 것이지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준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개념 영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쉬운 성경, 쉬운 우리말 성경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개념만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이 전달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보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훨씬 개역 성경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에 비하면요. 쉬운 성경 뭐 이런 거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개념을 인스퍼레이션 받은 게 아닌 거다. 근데 개념 영감설이 굉장히 사람들이 믿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믿는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딕테이션, 받아쓰기, 받아쓰기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어를 ABC 이렇게 불러주면 ABC 이렇게 적는 거죠. 눈이 풀린 상태에서. 눈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걸 mechanical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기계적인 영감, 혹은 딕테이션, 받아쓰기 영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저희가 믿는 축자, plenary verbal inspiration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계적인 거는 사실 그 적는 사람의 성품과 배경과 학식과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적는 거죠. 눈이 풀린 상태에서.
눈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지만 적는 거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인스트루먼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기로 사용된 겁니다. 쉽게 어떤 사람을 설명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 그 오보에를 불고, 그 다음에 플룻을 불고, 그 다음에 색소폰을 불고 이랬을 때 같은 숨을 넣었지만 악기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설명을 하죠. 쓰임을 받는 도구잖아요. 저희는 그 당시에 썼었던 40여 명의 기자들은 도구로서 하나님이 브리드를 했었을 때, 생명을 넣어줬었을 때, 그때 그 악기로서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배경과 이런 것을 사용해서 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어 단어를 영감을 주신 거죠.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또 저는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생각을 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적게 하시고, 근데 저 그런 거 있죠. 대통령이 이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럴 때 저는 옛날에 대통령이 다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라이터가 있더라고요. 쓰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담화문을 씁니다. 그럼 대통령하고 아주 대통령의 생각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뭐 이건 인스퍼레이션 아닙니다. 인스퍼레이션이 아니고 잘 교류가 있으면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 쓰고요. 그럼 대통령이 그거 갖다가 리뷰를 하고요. 고치기도 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할 때 자기 이름으로 발표를 하죠. 왜냐하면 그 썼던 거에 authorize를 줍니다. 권위를 준 거죠. 내 이름의 권위를 준 거죠. 대통령이.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권위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우리가 성경 이거를 뭐라고 하면 authorized version이라고 해요. 훈정, 권위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거죠. 권위를 준 authorized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권위를 준 겁니다. 근데 저는 모순이 생겼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 모순이 생겼었냐면 그렇게 해서 적었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잡혀 볼게요. 시편에 보시면 시편 119편 119편에 제일 긴 그 장이죠. 119편에 89절 시편 119절에 89편 119편의 89절 보시면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그런 얘기가 있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이라는 얘기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기원전서나 기원전이고 시작전서부터 시작도 없는 영원전서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쓰여진 거는 1500년, 기원전 1500년 전서부터, 이 95년, 100년 정도까지, 1600년까지 있는데, 그게 기원전서부터, 기원전이고, 영원전서부터, 영원부터, 있었던 게 하늘에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그냥 딕테이션을 한 게 아니라, 전 옛날에 그게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불러준 거를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말씀을 불러준 거를 쓰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럼 기계적인 영감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결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됐어요.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이니까 꼭 믿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냐 하면 마지막에 성경이 완성된 것은 100년, 그러니까 서기 100년 정도라고 했었을 때, 한 1600년 정도에 지어졌잖아요, 정도 동안에. 그 지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authorize를 해서 영감을 넣어주셔서 성경을 적어서 책이 완성이 됐어요, 66권이. 완성이 됐는데, 자,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은 시간을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권위를 줬었던 100년까지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가 브리드를 해갖고 넣어준 거를 영원 전에서 이미 이쪽에서 오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 말씀을 영원전에 놔두면 되죠.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아, 이런, 이게 가능하겠구나. 근데, 책에서는 못 읽었어요. 이런 방법을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얘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기원전, AD 100년까지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AD 100년에서 자기가 권위를 줬었던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그거를 갖고 다시 영원전에 그냥 놔두면 되죠. 자, 시간적으로 그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겠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짧게 5분 뒤만 설명을 할게요. 5분에 대한 부분만. 이건 서총 목사님이 옛날에 그 얘기하셨던 건데 어떤 사람이 사과를 들고 공을 들고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뭐 노자매님 제가 이 공을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그러면 안 떨어뜨리죠. 그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사장님이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제가 5분 뒤에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그러면 안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떨어뜨리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안 떨어뜨리고 그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100%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5분 뒤에 가보시면 돼요. 그렇죠? 5분 뒤에 가보면 5분 뒤에 내가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5분 뒤에 가보시면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지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들고 있었지. 또 아시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예지라 그래요. 예지. 성경에서 나와. 그런 걸 예지라 그러고 이 부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지가 예정보다 앞에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인생을 정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지입니다. 예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예지입니다. 그러면 단지 5분 뒤만 우리가 설명을 해서 그렇지 영원 전에서 서기 100년까지만 가면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영원전에 적으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당시에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축자 영감을 설명할 때 한자 한자를 주셨어요.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요. 예레미야를 한번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6장이에요. 36장. 이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예레미야. 예, 특히 36장. 36장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하김의 제4년에 주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의 감동을 하나님의 인스퍼레이션으로 영감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글을 쓰게 돼요. 글을 쓰게 되고 자 2절을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로부터 곧 요시아 시대로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 안에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 입에서 받아 두루마의 책에 기록하니라. 그 누가 기록했냐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바룩이 쓰게 해요. 예레미야가 바룩은 딕테이션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다루기 적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 장을 넘기시면요. 그렇게 돼서 그 예레미야의 말들이 백성에게 낭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줬었던 그 나라에 줬었던 강한 메시지를 준 거죠. 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23절을 보면요. 여우디가 선호적을 낭독했을 때 나중에 이제 자기 그 어떤 그 왕의 부하가 이제 낭독을 다시 하는데 그 왕이 그가 칼로 그것을 찢어버립니다. 쭉쭉 찢어요. 쭉쭉 찢더니 23절에 보면은 찢은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의 불에서 소멸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워버려요.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럼 책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엄청나게 옛날에 뭐 프린트라도 있습니까? 컴퓨터도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적은 건데 그걸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요. 왕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들을 태운 뒤에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다시 씁니다. 기록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거기에 많이 더하였더라. 그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36장, 37장 이후에 있는 글들은 새로 기록된 거겠죠. 쉽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대로 적게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전서부터 계속해서 있었다. 한데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영감을 주셔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얼마나 한 거죠? 한쪽만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조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전. 자, 보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원전 1500년 전서부터 기원 후 100년 정도까지 1600년 정도 지어진 이 글이 지금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그 당시에 지어진 걸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는 preservation이라고 해요. preservation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plenary verbally 우리는 preservation이 된 거죠. 보전을 한 겁니다. 보전을 한 거고 그거를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섭리는 영어로는 providence라 그래요. 영어로는 providence라 그러고 섭리로 보전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보전? 보존인가요? 보존? 존이죠. 보존. 네, 보존이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다 아시는 그런 얘기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뭐라 그럽니까? 모든 말씀이라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쓰는데, 모든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말씀입니다. 진짜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5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1획이라고 얘기할 때요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옆에 18장을 보시면 Jot and Titt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이전에 그 구약은 뭘로 지어져 있습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지어져 있죠. 아람어도 좀 있고 히브리어로 지어져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가장 작은 것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점 하고 이게 아마 자음이고 이게 모음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 단위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뭐를 하신 건가 하면 저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거를 하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과 그 밖에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한테 우리 손에 그 말씀이 안 주어졌을 리 없다. 그러니 이걸 그냥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 간단한 심플한 그런 믿음이 사실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누가 약속한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축자 해석과 축자 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자 해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그게 과연 뭐가 다르냐 다른 그러니까 뭐가 정말 옳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음 주에 시간이 됐을 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없으시면